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그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전도사로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놀라지 않으시네요. 놀라지 않으. 놀라셔야 이제 다음 예 대사를 칠 수가 있는데. 네. 예. 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서 인사를 드린 겁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감사했다라는 인사를 예. 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좀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 전혀 이렇게 좀 놀라시거나, 무슨 일이, 어머, 이렇게 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예. 뭐 어디 가거나 하는 거 아니고요. 예, 지난 1년 동안 정말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이 할 때, 어떠셨어요? 좀 약간 여러 가지 좀 감정이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막 좋으셨어요? 막 드디어 이제야 그러진 않으셨죠? 네. 마지막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을 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감정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단어가 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무언가의 마지막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다다르면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일상 하던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일이다 라고 할 때 감회가 되게 새롭고, 항상 보던 분들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고 이제 어딘가 떠나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도 뭔가 아쉽고 뭔가 시원섭섭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데,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에 52주가 있잖아요. 그 주에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해가는 거는 뭐 1년 일도 아니고 이제 무덤덤해질 수도 있고 좀 무감각해질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1년 지나가면서 나이만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반갑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잊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아까도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김효승 집사님 남편분의 장례 예배에 갔다 왔잖아요. 누군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또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장례식에 가면 좀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내 인생의 가치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자기도 몰랐던 암이 발견돼가지고 시한부를 선고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주 아니면 몇 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 순간 또 뭘 할까요? 물론 좌절하고 또 슬픔에 빠져서 그 시간에 우울하게 그냥 지내다가 허비하며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제한된 시간을 의미 없이 그냥 허비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못다한 얘기를 한다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연락을 하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죠. 고맙다는 인사, 또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또 미뤄두었던 인사들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한부를 선고받은 사람이 집에 인터넷이 느리다고 막 인터넷 컴퍼니 전화해가지고 막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리냐고 막 싸우거나 막 층간소음이 왜 이렇게 심하냐고 뭐 위에 올라가서 막 두들기고 싸우거나 하진 않겠죠. 그리고 갑자기 자신의 전재산을 들여서 자기가 타지도 못할 뭐 요트를 산다든지 엄청나게 비싼 차를 산다든지 이런 일도 흔하진 않을 겁니다. 누구나 마지막이 다가오면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던 책이 있거든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회 다섯 가지. 몇 번 들어보셨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일하시던 분이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 그 죽음을 앞둔 분들을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서 쓴 책인데, 그 책의 이제 작가인 브로니 웨어가 말하기를 3주에서 한 12주 정도, 길면 12주 정도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몇 가지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후회를 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 그리고 사랑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첫 번째가 뭐냐면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을 가장 많이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간관계, 사랑,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오면 이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과연 이 본질의 삶을 잘 살았는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에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본질을,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셨죠.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시간을 이게 단위로 나눴습니다. 1초를 정했고요. 60초가 모여서 1분이 되게 만들었고 60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고 24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또 365일이 모여서 1년이 되도록 사람이 이렇게 단위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우리가 삶을 정돈하고 막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이렇게 시간을 나눠놓은 데 가장 큰 유익은 마지막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게 참 유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하루의 마지막, 그리고 한 달의 마지막, 그리고 1년의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참 유익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근데 이 복음이 뭔지 우리가 얘기해보라면 분명하게 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뭘까요?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하고 목사님들도 복음 하시는데 도대체 복음이 뭘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복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복음적인 사고, 복음적인 행동, 더 확장시키면 복음적인 전도사, 복음적인 남편, 복음적인 아빠, 복음적인 양육, 복음적인 공부 이렇게까지 다 확장될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생활 어떤 라이프스타일인 거죠. 예. 가장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는 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적용하고 고민할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착한, 마침내 도착한 종착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막 문을 열고 들어간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복음의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에 기억하면 좋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 특히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니까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준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기 또 자녀분들도 오셨지만 내가 뭐 희생을 하고 내가 좀 약간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지만 내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준다는 것은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준다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사랑의 끝인 겁니다. 사랑의 끝, 사랑의 극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소식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엉망일 때, 우리가 가장 추악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넘어지고 나뒹굴고 그래서 더러워지고 연약할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야? 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죽었지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 깊숙한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안에 생각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곰곰이 생각해야만 알 수 있는 내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결정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반응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깊이 들어가서 찾아야만 찾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렵지 않게 우리의 깊숙한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생각들과 감정들, 그리고 깊이 숨겨진 내가 꽁꽁 싸매놨던 그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숨겨뒀던 의도와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거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고 죽음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증해 주셨습니다. 애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일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단 1도 없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우리는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편은 우리에게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사랑과 그분의 결단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을 좀 제가 쉽게 설명해보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커다란 이렇게 수조가 있어요. 커다란 이제 통,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은혜라는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통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라는 수조 안에. 그런데 이 수조, 우리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이에요. 우리가 막 말라 비틀어지고 다 말라서 갈라지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은혜라는 물을 우리가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물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관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수조에 이렇게 댈 때 그 은혜라는 하나님의 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물이 그 관을 통해서 우리 땅, 우리 죽음의 땅으로 흘러 들어오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물이 우리의 죽어버린 땅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에는 생명이 시작됩니다. 풀이 자라고요. 나무가 자라고 온갖 생물들이 깃드는 생명으로 충만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파이프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되는 작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조에서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말라 비틀어진 죽음의 땅이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당당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당당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이렇게 거만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우리가 당당해져야 될까요? 우리를 참소하는 우리 원수,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원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감으로 삼아서 당당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물질이나 내가 사는 집이나 내가 타고 다니는 차나 내가 입고 있는 옷에 화려하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의 자존감은 이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이죠. 이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찾는다면, 거기서 자존감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고 있다가도 없는 것들이고 언젠간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끊없는 이 다음 없는 사랑에 우리가 자존감과 우리 자신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에 대해서 하는 말들, 평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무너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비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혹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들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야, 이런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너 이것까지 하면 안 됐어. 야, 이거는 하나님도 받아줄 수가 없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 우리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자존감을 두고 자신감을 두었던 그 근거가 흔들려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이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가지고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들을 계속 하나님한테 고발하는 겁니다. 예, 이거 보세요. 예, 이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어요, 이런 애를. 이렇게 형편없는 엉망인 애를.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상관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어. 얘는 내 독생자 아들의 피로 산 아이니까 너는 신경 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결코 줄어들지 않아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의 방패로 이런 공격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에 보면 믿음의 방패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믿겠어요? 내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New Year's Resolution을 이제 정하고 이제 운동을 해야지, 여러 가지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고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 세우지만 잘 안 되잖아요. 빨리 넘어지는 사람은 3일 만에 넘어지고 더 빨리 넘어지는 사람은 저녁에 넘어집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내가 더 추악했을 때부터, 이보다 엉망이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로지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에 내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랑 진짜 친밀하게 그 에덴 동산에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창세기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제가 이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하나 뭐 기린, 코뿔소, 뭐 동물들, 생물들을 하나씩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름 붙이지 않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붙이나 보시려고 이렇게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세요. 다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본인은 옆에 큰 바위에 걸터 앉아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이제 그 아이가 조금 커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손대면서 그 주변의 사물에 대해서 막 탐색하는 것 같이 쌀 씻는 바가지를 막 머리에 쓴다든지 막 이런 모습처럼 때로는 엉뚱하고 너무 단순하고 약간 실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고 되어 있어요. 거니셨다. 산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실제로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 보면서 살고 하나님 걸으실 때 같이 걸으면서 하나님이랑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도 했겠죠. 이렇게 친밀했던 관계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 아담이 망쳐놓은 이 관계를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깨어졌던 것을 다시 붙여놓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일컬어서 인자라고 부르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근데 이 사람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아담을 일컫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아담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담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예수님께서 아담이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제가 참 어렸을 때는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것 같은데 의롭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냥 좀 착해졌다? 의롭다, 의로워졌다라는 말이 뭔지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랬다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조금 착해졌다? 이제 착하게 봐주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롭다는 말을 잘 알아보면 플러신학교에 지금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플러신학교의 김세용 교수님, 우리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는 그 김세용 교수님이 이 의라는 것, righteousness를 두 가지 의미로 정의를 하세요. 첫 번째가 법정적인 의미, 그리고 두 번째가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말이 법정적인 의미.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의롭게 여기세요.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불의한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을 잘 듣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곧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세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세요. 굉장히 간단한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법정적 의미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게 무엇이냐면 너 죄 없다라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누군가에게 죄를 선고하는 것처럼 너 무죄다 선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것은 너 죄 없다, 너 무죄다라는 선고를 우리가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죄가 왜 없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원죄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까 이제 너는 죄가 없어, 넌 무죄야 라고 선고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법정적 의미에서의 의롭다라는 칭함입니다. 두 번째, 관계적인 의미에서 의가 무엇이냐면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가 있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고용주와 또 노동자들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져야 될 의무들이 있는데 그 의무들을 잘 이행하는 상태, 그것이 의로운 상태고 곧 그것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평강이 있는 상태. 이 개념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로 돌아가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잘 양육하려고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죠. 부모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자식은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데 부모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잘 양육하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 돌고 그렇다면 그 부모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자식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의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언약을 지켜야 되는. 한쪽이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언약은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나는 내 의무를 다할 테니 너도 네 의무를 다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그러니 너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불의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자식이 자신에 대한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에휴 너 이제 우리 내 자식 아니야 나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모 또한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부모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셨고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경고하시고 돌이키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놓아버린 적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을 배신했던 적이 너무 많지만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적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고 그 죽음으로 그분의 의로우심, 부모로서 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관계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깨졌던 우리가 다시 샬롬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관계로 회복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들었던 이야기, 들었던 짧은 한 문장 말인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제 관점을 굉장히 바꿔줬던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God is in a good mood라는 말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되게 신설했거니와 이 말이 주는 위로가 엄청나더라고요. God is in a good mood.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기분이 좋은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은 화나 계시지 않다는 말이죠. 근데 저에게 하나님은 좀 화나 계셨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혼내시고 그런 분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지 실수하는지 감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포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죄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너 무죄야 라고 선고를 해주셨는데 너 이제 죄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가시다가 아 잠깐만 야 이건 아니지. 근데 이건 해결하고 가자. 이거는 네가 잘못한 것 같아. 그지?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셨을 때는 우리의 전 존재, 우리 안과 밖 모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누가? 근데 그 사람이 마치 골프카트를 타고 가다 골프카트가 뒤집어져가지고 다쳤어요. 그러면 번뜩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휴, 내가 주일 예배를 빠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는구나. 아휴, 내가 다시 또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예, 이런 생각들이 번뜩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병이라도 있어요. 병이 생겼습니다. 아, 그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한테 병을 주셨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 주일 예배 빠졌어? 골프카트 한번 탁 쳐가지고 넘어뜨리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화목해졌어요. 이미 화목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감시하면서 너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처럼 오해를 해버리면 신앙생활이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감시당하는 사람이 즐겁겠어요? 감시당하는 사람이 자유가 있겠습니까? 본문 11절을 보면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말들 듣잖아요. 뭐 사실 복음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무엇인지 딱 정의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의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근데 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칭의? 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성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화? 예. 영어로 보면 justification, 칭의가 justification이고 성화가 sanctification입니다. 뭐 이런 단어를 굳이 이렇게 우리가 깊이 알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예. 근데 이런 단어들을 알면 도움이 돼요. 분명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얻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룩함을 갖게 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칭의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 성화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 성화가 돼야 칭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화가 덜 되었구나. 아, 나는 의롭지 않구나.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아, 헌금을 더 할까? 아,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되나? 기도를 더 오래 해야 되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나?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졌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후에 이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것이죠.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칭의와 함께 칭의의 순간과 함께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단번 모든 것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삶의 많은 부분들이 성화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평생의 과정이에요. 이 성화라는 것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삶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나가고 내 삶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평생의 과정입니다. 이런 평생의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나한테 화나있지 않으시다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화나있지 않으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막 비위를 맞춰야 되는 예민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분의 집에는 거할 곳이 참 많아요. 그분은 이기게 하시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간신히 이기게 하는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강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더 특별할까요? 오늘이 특별히 오늘이 지나가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새해 새로운 시작이니까 뭐 좀 덜 중요하고 좀 덜 고민하고 덜 생각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있다. Be sober. 영어 표현으로 보면 sober 되어 있다. 된 상태.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이 미국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알코올 중독자 역할을 한 사람이 친구한테 아, 나 지금 몇 년째 소버한 상태야 얘기를 하는 거기서 소버란 단어를 제가 처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소버는 술에 취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향정신성 물질에 의존하여 있지 않은 상태. 2018년 마지막 주에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sober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닌 복음이 아닌 것들에 취해서 넘어지고 뒹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혹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복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2018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다치지 않고 크게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다가올 2019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을 거고요. 힘든 일도 있을 거고요. 또 감사한 일도 있을 거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평온한 잔잔한 바다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신 복음은 우리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죽음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도망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삶의 비바람을 같이 맞으면서 폭풍을 통과하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가장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줄게 하거나 다하게 할 수는 없다. 이 사랑은 결코 줄어들거나 다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에 나는 오늘도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 나한테 화나 있지 않으시다. 이것을 늘 기억하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링컨시티 한인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